유튜브엔 3프로 TV가 있다면 팟캐스트 세상엔 웹 3프로가 있습니다. 크립토,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까지 웹3 세상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웹3 프로 팟캐스트의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3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대표 스타트업을 꿈꾸고 있는 스태시펍 창업자 김영준입니다. 그리고
저는 웹3의 전문가를 꿈꾸는 VC 심사역 제임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또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 크리스마스도 보내고.
네, 뭐 크리스마스 공연 보러 가고.
아, 공연. 네. 뭐 보셨나요?
호두깎기 인형 봤습니다.
오, 공연 하고 있구나.
네, 그, 하고 있는데.
그거 있는데도. 네. 네.
재밌었던 게 옆자리 커플이 아주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서로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그런 커플이 옆자리에 앉아요.
공연 시간이어서 대화했던 게 아니라 분위기도 뭔가 다 안 좋았는데.
분위기 안 좋았어. 인터미션 때 여자분이 먼저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남아 있는
나갈 수 있잖아. 나가고 나서는 안 들어.
아,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아, 또 분위기 얘기 나누고 먼저 딱 나갔는데 그 나간 후에 그 남자의 얼굴을 봤을 때 네, 그 얼굴 밑에 드려진 그 어두움이란 참.
그거 보면서 그 제임스 씨는 와이프랑은 괜찮았죠? 뭐 잘 봤죠? 뭐.
네, 저는
영향 없었고. 네. 좋은 네. 시간을 보내게 됐네요.
네.
지난주 방송이 처음 방송이 나갔는데 혹시 뭐 주변에 반응은 없었나요? 뭐 공략대로
딱히
와이프분한테 뭐 들려주지 않았나?
아직 안 들려줬습니다.
아직 안 들려줬어요?
네.
그럼 이거 하고 있는 걸 알아요? 몰래 하는
하고 거 있는 거 알아요? 하고 있는 거 알아요. 네. 이제 마이크도 샀으니까 좀 더 좋은
음질로.
네.
저도 그 뭐 지인분들 몇 분한테도 공유했는데 재밌다는 분들이 꽤 있었고.
네.
지난주 그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았어요, 제임스.
네. 네.
오늘은 마이크를 좀 괜찮은 걸 사서 지금 네. 바꿨는데 목소리 상태 굉장히 좋고.
네.
웹3가 아직까지 뭐 다는 이해는 못 하지만 그래도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사람들이 하는지 알겠다 정도? 예. 네. 그 정도로 뭐 일단 뭐 전파가 돼서 네. 저는 뭐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저희 방송이 그 애플 팟캐스트랑 구글 팟캐스트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네. 앞으로 청취자가 늘어나는 것만 이제 저희는 바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저희 첫 코너인 이번 주 뉴스를 다룰까 하는데요. 지난주처럼 이번 주가 올해 마지막 주여서 뉴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뉴스라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고로 되게 좋아하는 프레드 윌슨이라고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 거기 그 창업자 중 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뉴스레터를 쓰세요. 뭐 매주 쓰진 않고 매일 쓰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올리는데 되게 의미심장한 그런 글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프레드 윌슨이 쓴 글 제목이 Why Web3라는 글이고요. 이 글의 링크는 저희 스태시펍 뉴스레터에 링크를 다 달아놓을 테니까 저희 그 방송 밑에 디스크립션에 보면 그 주소가 나와 있어요. 저희 뉴스레터. 거기 가서 그 링크를 클릭한 다음에 이 글을 또 보시면 됩니다. 프레드 윌슨이 이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테크 기업들이 그러니까 웹2상의 테크 기업들의 문제가 과도한 시장 지배력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과도한 데이터 독점이라고 할까? 그래서 결론은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뒷받침해주는 데이터베이스의 형태가 웹3상에서는 이제 바뀌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개방형 모델이라면 지금과 같은 데이터 자산 중심의 시장 지배력은 형성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또 현직 그 VC로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제임스 씨는 프레드 윌슨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비단 데이터뿐만 아니라 웹3 자체가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됐든 지적 재산권이 됐든 어떠한 이제 권리가 소수에 의해서 컨트롤 됐던 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공유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 이제 그렇게 저는 좀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NFT도 결국에는 어떤 지적 재산권이 여러 사람에게 공유가 될 수 있고 그 여러 사람들이 대중들이 이제 그 NFT를 발전시키는데 조금이라도 컨트리뷰션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네, 그리고 이제 그 NFT는 누구도 뭐 한 명도 어떻게 보면 소유할 수 없,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유를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구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다 이제 뭐 플랫폼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제 집중화가 됐다면은 다시 이제 플랫폼에서 다시 탈출하는 이제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게 웹3이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고, 뭐 VC 관점에서도 봐도 뭐 다오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그렇게 잘 되진 않지만 컨스티튜션 다오라고 해가지고 또한 네 그 미국의 헌법을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살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고요. 또 어젠가 최근 뉴스 보니까 또 이제 미국의 그 블록버스터 비디오 렌탈 회사도 지금 다오를 또 만들어가지고 회사 자체를 또 어떠한 다오가 네, 디센트럴드 어토노머스 오거나이제이션.
아니 왜 그 뉴스는 왜 그쪽에 공유를 안 해주셨어요? 블록버스터가
아이고 잠깐 지나가면서 봐가지고
이번 주 나온 뉴스예요?
네 이번 주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런 걸 공유해주라는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지금 공유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한 개인이 그런 회사를 살 수가 없었는데.
개미들.
그렇죠. 저희 같은 뭐 기존 네, 금융권을 통해서 이제 그런 되게 피의스러운 딜을 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그냥 뜨는 사람들이 트위터나 디스코드에 모아가지고 크립토로 돈 모은 다음에 이제 회사를 사는 그런 시대까지 이제 왔다. 이제 그런 근데 여기서는 이제 프레드 윌슨은 단순히 데이터만 얘기했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방위적으로 여러 뭐 부분에서 이제 탈중앙화가 반드시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여러한 형태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짧게 추가하자면 프레드 윌슨은 지금 웹3에 그러니까 프레드 윌슨은 웹2에 투자를 잘해갖고 대박난 그 VC예요. 제가 알기로는 트위터에 투자했었고 징가, 포스퀘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투자했었고 몽고디비 이런 데도 투자해서 대박이 났는데 이제 웹3에도 이제 투자한 곳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글을 또 읽어보면 이게 다 될 수 있지 안 될지는 그 스타트업에 이제 달려있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 하지만 웹2, 웹3 지난주 방송에서 그 잭 돌씨가 말한 부분 지적들 이런 것들 지적하는 게 굉장히 이 시스템을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또 말을 하고 있어갖고 저는 지금 제임스 씨가 마지막에 그런 이 탈중화가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대화가 만들어지는 환경이 저는 굉장히 건전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발전이 되고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그 가능성을 계속 높여주지 않을까 반대로 말하면 웹3의 실패를 이런 대화로 인해서 줄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그래서 아무튼 이 글은 웹3부로 뉴스레터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문으로 돼 있는데 되게 쉽게 영어를 써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부로.
네, 이번 주 뉴스는 한 개로 저희가 꼽아서 이렇게 마쳤고요. 블록버스터 같은 다오는 다음에는 주중에 저한테 뉴스를 이렇게 토스해 주세요. 제인지 혼자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아, 이번 주 진짜 뉴스 찾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네. 아, 뭐 할까 하다가 프레드 윌슨 괜찮을 것 같아서 하긴 했는데. 근데 프레드 윌슨의 이 글이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되게 좋은 그 중간 역할인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저희 토픽을 뭐로 정했냐면 각자 웹3 스타트업 소개하기.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웹3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서로 이야기했으면 이번 주는 각자 웹3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을 해서 짧게 파운더들이 누군지, 지금 웹2 세상에서 뭐 어떤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지 뭐 등등 이런 거를 각자 꼽아서 설명할 시간입니다. 그럼 제임스 씨가 먼저 시작을 하겠는데요. 자, 제임스 씨는 이번 주 위클리 토픽을 위해서 어떤 웹3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오셨습니까?
네, 저는 마이스텐 랩스라는 이제 회사를 선정했고요. 회사를 선정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면 최근에 A16G를 포함한 뭐 라이스피라든지 실리콘밸리 되게 유명한 회사로부터 3,600만 달러의 펀딩을 받았다. 와. 라는 네, 뉴스를 보고.
시리즈 뭐였나요? 펀딩 시리즈.
시리즈 A.
네.
이어서는 뭐 하는 회사지라고 해 가지고 이제 찾아보다가 네, 알게 됐고 또 A16G에서 또 자기네 사이트에 또 왜 마이스텐 랩스에 투자했는지 또 글까지 써 가지고 네, 한번 어떤 회사인지 재미있겠다라 해서 찾아보게 됐고요. 이 회사의 파운더들은 역시 A16G가 투자한 이유가 있는데 그 페이스북에서 DM이라고 예전에 페이스북도 자체 이제 블록체인 토큰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DM이었고 그 DM을 담당했던 이제 R&D 연구소의 이제 핵심 인력들이 예, 나와서 예, 차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페이스북 안에서도 이제 이
메타에서
네. 네. 아, 메타 안에서 이제 그 DM 에서 쓸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 전문 이제 코딩 랭귀지인 무브라는 것도 만들었었대요. 그래서 이 무브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이제 만들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차린 회사고 이 회사 자체는 아직 큰 유스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디어 수준의 매우 초기 단계인데
초기 단계인데도 3,600만 불
네,
오늘 약 하나로 네, 한 400억 정도 넘죠.
네, 네 400억 넘게 받은 거고 크게 이제 회사 말로는 이제 두 가지 이슈를 해결하려고 한다.
네.
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스케일러빌리티. 뭐, 이게 지금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스케일러빌리티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 나오는 가스피가 너무 높은 이유가 당연히 이제 하나의 트랜잭션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고 검증이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외에 있는 서비스들이 빨리 스케일이 안 되는데 뭐 비트코인은 그 문제가 더 심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 이제 그런 새로운 인프라에서는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좀 글로만 써져 있어서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해결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들만의 인프라를 이제 구축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웹3라는 게 뭐 프레드 윌슨도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데이터가 탈중앙화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저희도 조금 알다시피 지금 블록체인에 체인이 되게 많잖아요. 뭐 이더리움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뭐 테라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통합해서 인터오퍼빌리티 그러니까 상호간에 이제 작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이제 중간 다리 뭐 컨두잇 약간 뭐 통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좀 필요한 거죠. 네, 특히 또 이제 결국에 블록체인에 기반이 되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가 여러 멀티 체인에서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솔루션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이 회사가 해결하고 싶은 이제 두 가지 큰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뭐 유스 케이스는 아직은 없는데 뭐 NFT 관련해서 뭘 하겠다 이제 이런 이 정도만 나온 상태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원래는 이제 웹3 스타트업을 찾을 때 실제로 뭐 저희가 생각했던 유저와 뭐 서비스 프로바이더 간에 정말 뭐 100의 밸류를 진짜 크립토로 뭐 이렇게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프레드 윌슨이 말한 것처럼 데이터의 탈중앙화가 되면서 거기서 뭐 실생활에서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뭔가 유스 케이스를 뭐 하려고 하는 웹3 스타트업이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아직은 조금 이런 인프라 문제도 너무 해결할 게 많다 보니까 주로 뭐 전통적인 용어로 쓰면 웹 백엔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관련 스타트업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이 마이스텐 랩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를 조금 더 소개를 하자면은 여기도 Third Web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최근에 500만 달러 투자를 받았다고 나왔는데 이 회사는 보니까 이게 어떤 뭐 그러니까 비개발자 입장에서는 NFT를 발행한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저도 막 NFT를 내가 발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더리움은 뭐지? 뭐 이 토큰을 발행한다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손쉽게 그냥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UI UX적으로 이렇게 그냥 클릭하게 흔들면은 NFT 발행과 NFT 발행을 통해서 토큰 발행까지 그래서 NFT가 실제로 뭐 토큰으로 본인들이 발행한 토큰으로 뭐 매출이 잡히면은 그 월렛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이런 일련의 그 과정과 서비스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조금 비유를 하자면은 그 예전에 웹사이트 만들기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워드프레스 막 템플릿 다 나오면서 엄청 웹사이트 만들기 쉬워졌잖아요. 네네. 약간 이제 NFT 뭐 토큰 발행의 그런 워드프레스 버전의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Third Web은.
Third Web. 네. 제3의 네. 웹. 이런 뜻인데.
네, 제3의 웹. 네. 크립토 하던 이제 개발자 두 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만든 회사도
미국 회사죠.
네, 다 미국 회사고. 네, 주로 미국 회사고. 네, 아직은 이런 인프라라든지 그런 솔루션 업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아직 뭐 B2C를 아니면 2C를 상대로 하는 이제 그런 웹3 관련 스타트업은 아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2C라고 하면 이제 일반 대중,
네.
대중 상대.
네. 네.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제임스 씨가 보기에는 굉장히 초반인 거죠. 뭐 정말 웹3 이 프로토콜이 깔리기 전 인프라도 아직 지금 제대로 다 안 만들어진 상태인 걸로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신약 개발이라고 치면 보통 신약 개발도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그다음에 뭐 동물 임상 가고 동물 임상 잘 되면 이제 사람 임상 가는 건데 아직 실험실에 있는 네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그 프레드 윌슨 뉴스레터 읽어보면 그것도 굉장히 지적을 해요. 아직까지 대중들이 이게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상용화되지 않아 갖고 그게 이제 나오려면은 이제 굉장히 또 걸릴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투자돼서 개발되고 있다라는 말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이러한 아이디어가 당연히 뭐 처음부터 네. 바로 발현되면은 그만큼 혁신적이지 않겠죠. 원래 혁신적인 거랑 그만큼 기존 거랑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띠는 아이디어나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이 나오니까 이제 보통 혁신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초반에 이런 성장통은 뭐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요.
네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다들 좋게 보는 이유가 이렇게 게임의 프로토콜이 바뀌었다. 근데 그 프로토콜 자체가 모두가 민인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 네, 다들 이거에 되게 신나하고 좀 흥분해서 이제 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미스튼 랩스 그리고 Third Web 제임스 씨를 통해서 잘 들었고요. 네, 앞으로 이 웹3 세상은 굉장히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그 신약 개발하는 초기 단계여서 지금 예를 들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인프라 쪽으로도 아직 미완성된 상태라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깔아주는 이런 데 스타트업을 JMC가 잘 찾아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꼽아온 그 웹3 관련 스타트업은 이미 대중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코인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알려진 이것도 이제 미국 회사인데 지난주에 그 피플 플리저라는 그 NFT 디지털 아티스트를 소개하면서 그분이 그 이 회사의 티저 비디오를 제작해서 만들어줬거든요. 지난주에 소개됐던 그 유니스왑이라는 탈중앙화된 코인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니스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헤이든 아담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대학교 때 기계공학을 전공했고요. 대학교 당시에는 크립토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그냥 대기업에 취직해서 이렇게 안정된 길로 가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2016년 5월에 그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이라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영어로는 시멘스, 이제 독일어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지멘스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네. 여기서 뭘 연구했냐면 기계공학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와우, 들어봐도 장난 아니죠. 뭔지 알아요? 제인스 씨?
모르겠어요.
네, 전산 유체 공학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이게 자동차 디자인 관련된 열 흐름, heat flow를 리서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재미가 없었대요. 그래서 패션, 열정도 없었고 자기 적성에 별로 안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17년에 1년 일하고 나서 결국 잘리게 돼요. 그래서 본인 말로는 운이 되게 좋다. 잘린 게 운이 되게 좋다고 말하는 게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자기가 회사를 안 떠났을 것 같다는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런 보장된 그런 삶을 그냥 쭉 갈 수 있었는데 잘리는 바람에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이라는 친구가 등장해요. 이 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유니스왑 이야기에서. 대학교 때부터 칼이라는 친구는 대학교 친구인데 크립토 이더리움에 완전 빠져있던 친구야. 그래서 이더리움이 막 지금 얼마죠? 지금 한 4,000불 하나?
4,000불 왔다 갔다 하죠.
이 친구는 몇 센트, 네, 몇 10원일 때 그때부터 이더리움에 관심 갖기 시작했고 그때 이쪽 세상에 완전 빠져있었고 그리고 나서 막 이더가 그때 막 1달러, 2달러 하더니 막 30달러까지 팍팍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제 세상이 이제 이더리움에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헤이든 이 친구가 그 유니스왑 창업자예요. 그 칼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 나 회사도 잘렸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칼이 야, 축하해. This is the best thing that has ever happened to you. 이런 말 하는 거야. 너한테 일어난 일로 최고야. 말하면서 Now you will become an Ethereum developer. 이더리움 개발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 배운 적도 없고 전혀 할 줄도 모르고 대학교 때 무슨 뭐 로보틱스 클래스 관련돼서 코딩 좀 몇 개 클래스 배웠지 뭐 전혀 모른다. 그리고 야, 그리고 나도 지금 나이도 있고 좀 뭐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늦었고 커리어에서 너무 뒤쳐졌어. 근데 거기서 이제 칼이 정말 인상 깊었던 말을 해요. 그게 뭐였냐고 설명하냐면 이더리움 개발은 현재 아무도 제대로 할 줄 몰라. 스마트 컨트랙은 지금 틈새 시장이야. 굉장히 초기니까 너가 1년만 빡세게 혼자 배우면 이 분야에서 너는 세계 전문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헤이든이 아닐 것 같은데 몰라. 뭐 일단 근데 이쪽 세상을 알아가 보니까는 재미가 있었대요. 막 그 재미도 저희가 공감하는 건데 이거 돈을 막 프로그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가 싶었어요. 그래서 금융업인데 통제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아무한테나 막 보내면서 어느 누구도 거래를 막을 수 없대. 아니면 뭔 말이야? 근데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죠. 이게 정말 현실로 가능한가? 그래서 그 누구도 중간에서 막 훔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거에 굉장히 끌리게 되어서 이때 이제 테이크 립한 거예요. 도약을 하기로 결심했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 스마트 컨트랙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중개자가 필요 없는 자동화된 계약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계약이 코딩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뭐 계약서 써줄 그런 게 필요 없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토큰이 이더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보면 돼요. 자, 헤이드는 좀 배우니까는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원래 코딩 조금 배우면은 작은 프로젝트를 하게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그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생겨요. 코딩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다가 칼이랑 또 통화를 해요. 그래서 칼이 야, 비탈릭 부테린이 레디 포스트에 올린 글을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이 누구죠? 제임스 씨?
네,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죠. 네,
이더리움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탈릭이 뭘 썼냐면 그 레디 포스트 이런 걸 써서 예측 가능 시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온체인 형태의 분산형 거래소를 만들어 보자라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X times Y equals K 그 공식 관련된 건데 뭐 디테일한 건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헤이든이 이 X times Y equals K 이 공식을 이용한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별도의 감사를 실시해요. 나중에 이거 유니스왑 만들 때. 근데 이걸 감사를 실시하는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던 한국분이 검증을 해줘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또 한국분이랑 이렇게 인연이 그렇게 있다고 하네요. 네. 이분이 누군지 제 뉴스레터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비탈렉이 말한 걸 이걸 한번 프로젝트 삼아서 해볼까? 이게 유니스왑의 시작이었어요. 2017년. 네. 그래서 유니스왑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더리움 위에 만들어지는 타이중앙화된 코인 거래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업비트, 비썸 이런 데는 centralized, 그러니까 중앙화된 거래소라고 보면 되고요. 탈중앙이라고 하면은 자 이게 웹3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않고 그래서 유니스왑은 헤이든 게 아니에요. 헤이든이 그냥 개발한 것뿐이고 그 아이디어, 아까 그 공식을 말해준 사람은 따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체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건 또 비탈릭이 만든 거고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이제 다 그 웹3의 특징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않고 거래 성사를 위해 어느 누구로부터 허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permissionless라고도 해요. 그래서 중간에서 어느 누구도 거래를 막지도 못해요. 이거를 이제 censorship resistance, 검열 저항성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내 개인정보 유출이 없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주민번호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봐요. 거래 데이터가 모두 공개가 돼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은 세상에 알려지는 거고요. 아까 그 프레드 윌슨이 말한 그게 딱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나만 아는 키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내 익명성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군가의 신뢰가 필요 없는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trustless한 금융 거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제 모두에게 공개된 스마트 컨트랙인데 이거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거래가 execute, 그러니까 즉 실행될 거라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정을 또 보장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공개된 데이터인데 어떻게 이게 이게 보안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일상에서 되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또 금융 방식은 거래소가 어느 정도 이제 평판, 명성, reputation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을 맡겨도 괜찮은지, 내 돈을 먹튀 안 하겠지. 항상 먹튀 리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타이중화가 되면은 코딩만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스마트 컨트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대상의 주체가 사람이나 회사가 되는 게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유니스왑이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토큰을 거래하는 유저가 그러니까 코인은 아무 코인이 아니라 또 ERC20이라고 그 이더리움 기반에 만들어진 토큰만 코인 그거만 이제 거래가 되는데 자 토큰을 거래하는 유저가 동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명 마켓 메이커로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자는 토큰을 사고 팔아서 돈도 벌지만 본인이 원하면 마켓 메이커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불로소득이 저절로 생기거든요. 물론 100% 다 돈을 생기는 거 아니에요. 돈 잃을 때도 있어요. 마켓 메이커라도. 근데 여기 왜 이게 왜 웹3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냐면 지난주에 방송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인터넷은 무엇이냐. 우리가 단순히 웹 세상에서 소비하는 굉장히 수동적인 롤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아무리 내가 재밌는 글, 사진, 링크를 올려도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떨어지는 건 없었죠. 그다음 라이크 수, 뭐 팔로우 수 이외에 뭐 없었죠. 돈을 번 거는 마크 저커버그밖에 없었죠. 그리고 페이스북은 유저 데이터를 제대로 사실 관리도 못해서 대중들로부터 굉장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기도 했었어요. 자, 웹3 세상에서는 사용자들이 액티브해지는 거예요. 네, 소비자이자 크리에이터이자 동시에 돈도 버는 세상이 오는 거죠. 거기다 데이터가 이제 막 분산되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안정성이 올라가는 그런 혜택을 또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보통 금융거래소라고 하면 유동성 공급자가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아파트를 내놓으면 바로바로 팔리나요? 안 팔리죠. 복덕방에 내놓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주식은 팔려고 내놓으면 바로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외환 거래 시장엔 엄청난 양의 유동성이 그러니까 그거 사겠다 팔겠다 하는 누군가가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어서 거래가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통 시장을 조성해준다는 말로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데 보통 영어로 이제 whale, 고래, 이게 큰 손들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켓 메이커가 되기 위한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되기도 어렵고 돈이 일단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는 이 고래들이 거의 유동성 공급자가 될 수 있었고 얘네들이 먹는 수수료는 엄청 편향되게 많이 가져갔거든요. 근데 유니스왑은 이걸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거래하는 개미들은 동시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마켓 메이커도 될 수 있게 해줬어요. 개미들의 유동성을 한 군데를 모아서 합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이제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각 개미들한테 또 얼마씩 떼서 나눠줘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줘서 고맙다. 그 대가로 이제 그 0.3%인가 이렇게 나눠줘요.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스마트 컨트랙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신기하죠.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거래되고 있고. 그래서 10월달 하루 거래량 평균을 보니까 한 2억 2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은 한 2,500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유니스왑에서 근데 가장 주목하게 되는 점은 유니스왑 코딩이 모두 오픈소스예요. 네, 정말 웹3의 특징을 정말 잘 살려낸 기업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유니스왑의 지금 개발 문서, 이거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뭐 SDK, 스마트 컨트랙 이게 모두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또 앱들이 지금 세상에 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수백 명의 개발자들이 유니스왑에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버그 수정하면 좋겠다. 어느 누구 개발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놨어요. 물론 유니스왑에서 고용한 자체 개발자들도 있어요. 네. 작년인가 1,100만 불 시리즈 A 펀딩을 또 해갖고 여기 리드한 게 아마 크리스 딕슨일 거예요. 네. 그다음에 프레드 윌슨도 유니스왑에 투자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자들도 있고 하지만 커뮤니티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 점이라는 거죠.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유니스왑은 작년 9월에 에어드랍이라는 걸 했는데요. 제임스 씨 에어드랍이라는 걸 들어봤나요?
들어봤는데 정확히는 잘 몰라요.
에어드랍은 아이폰 에어드랍이라고 거기서 따왔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마치 배달의 민족이 그 배달하는 아저씨들한테 배민을 키워준 대가로 배민 주식을 나눠주는 거라는 거 보면 돼요. 아니면은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유저들한테 페이스북을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그 대한 대가로 페이스북 주식을 막 나눠주는 거죠. 아, 페이스북이 아니라 메타죠. 물론 이런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유니스왑은 했어요. 그래서 9월에 작년 9월에 에어드랍을 통해 10만 명 유니스왑 커뮤니티 참여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초기 유저들, 뭐 유동성 공급자들, 개발자분들, 그런 모든 컨트리뷰터들한테 40억 달러어치, 약 5조 원어치 유니라는 UNI라는 거버넌스 토큰을 뿌렸어요. 앞으로 유니스왑 커뮤니티는 당신들에 의해 만들어지겠다는 하나의 운영 방식 메시지였어요. 이더름이 내세우는 철학적 가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타이 중앙화, permissionless, 허락이 필요 없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censorship resistance, 검열 저항성 등을 가장 고수하면서도 이 헤이드는 이더리움이 또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를테면 이더리움은 다소 이제 코딩이 법이다 하는 게 있어요. 코딩은 법이다. 스마트 컨트랙이 끝이야. 그 스마트 컨트랙밖에 믿을 게 없다는 주의가 있는데, 물론 이게 있으니까 지금 유니스왑이 자동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컴퓨터가 아닌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모이면 뭔가 좋게 시작되다가 이상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영어로 이렇게 메시해지잖아요. 지저분해지는데. 그래서 인생이 약간 희극 같으면서 비극 같은 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결핍인 이런 인간적이고 약간 사회적인 운동도 있고 약간 가치 있는 사람들이 개발하는 그런 걸 이제 막 거버넌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의 역할은 다시 설명하자면 탈중앙화된 생태계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조정하고 커뮤니티를 성장시키고 참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뭐 그런 노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유니스왑을 제가 골랐던 이유가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웹3 세상도 뭐 단순히 뭐 데이터도 탈중화되지만 참여자들이 더 이상 이게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뭔가 되게 액티브해지는 거예요. 네. 인터넷은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네, 그런 가능성을 지금 실제로 유니스왑이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웹3에 베팅을 걸어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되고 있고 돈도 실제로 벌고 있으니까는, 네. 그래서 저는 유니스왑을 골라봤습니다. 네. 제임스 씨 어떻게 뭐 들으셨나요?
네, 어떤 진정한 뭐 탈중앙화 거래소, 흔히 말하는 DEX라고 하죠. 네네. DEX의 가장 초기 버전인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만약 커뮤니티가 더 활성화가 되면은 뭐 더 나아간 뭐 투자은행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모르겠지만, 네, 뭐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런 블록체인 크립토 프로젝트라고, 네,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직 갈 길이 멀죠.
네, 갈 길이 아직 멀죠. 네, 아직 뭐, 네, 나온 지
희망회로 들리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웹3가 그 전에 테크니컬한 거는 이야기 안 들어가고, 그 유니스왑이 굉장히 테크니컬하거든요. 그냥 저는 이 친구가 혼자 개발을 했어요. 혼자. 네, 한 1년 동안. 저는 그게 일단 대단하고, 네, 혼자 개발하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말하는 게 주위에 열성적으로 도와주는 친구도 되게 많았다. 이 자기 이 유니스왑이 본격적으로 론칭하기 전에. 그게 정말 이 웹3 커뮤니티를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열성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막 도와주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친구한테 생활비가 막 떨어지니까는 막 지형 자기 그냥 돈을 준 거죠. 예, 네, 막 투자를 해주고. 대가는 안 바라면서. 대가는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수호 천사 같은 분들이 그 중간 중간에 되게 많았어요. 예. 저는 그게 웹 2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웹 2가 어떻게 보면 웹의 본질을, 인터넷의 본질을 조금 이 오염시켰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 순수함이 잃었다라면, 그 굉장히 웹 원 세대에서 보여줬던 그런 굉장히 오픈 프로토콜에 모두가 뭔가 참여하고 뭐 이런 거였다면 웹 2에 와서 이제 약간 돈에 눈 멀어지고 페이스북은 지금 절대로 뭐 안 바꾸고 정책은 계속 똑같이 가고 뭔가 그러면서 웹 3가 그 순수함을 약간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웹이 초기에 생겼을 때 그 순수함 굉장히 오픈돼 있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예,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기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유니스왑을 투자할 수 있으면 제가 투자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말을 듣는데 일단 뭐 걸어놓고 싶더라고요. 베팅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VC였으면 이 친구가 철학이 있고 이더리움의 그런 결핍되어 있는 부분도 되게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유니스왑이 가장 이더리움의 그 철학을 반영하는 그런 거래소로 DEX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되게 잘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유니스왑을 선정해봤습니다. 네. 네, 이번 주 각자 저희 그 스타트업을 뽑아서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유니스왑을 공부를 하면서 제임스 씨는 어땠나요? 이번 주 주제에 대해서.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아직은 크게 안 거는 진짜 유스 케이스 아직 별로 없다. 갈 길이 멀다. 네. 네.
그 혹시 다음 주 갈 길이 멀죠. 갈 길이 멀고 다음 주는 생각하는 어떤 뭐 제임스 씨가 생각하는 뭐 어떤 토픽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하나는 네. 이제 뭐
이번 주는 제가 선택했으니까 제임스 씨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뭐 웹3를 네. 왜 그럼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
좋아요.
네. 네 반대 사람들은 어떤 거를 이제
재밌다.
반대
재밌다.
어떠한 이유로 반대하는지 그게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웹3의 주요 인플루언서들 저희가 지금 말로만 얘기하는 크리스틱슨이라든지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그것도 재밌다.
네, 그 사람들은 보통 이제 저희가 트위터 팔로우 하니까 어떠한 이유로 이제 웹3를 좋게 보는지 네, 약간 두 가지를
뭐로 할까? 두 개 다 끌리는데 제임스 씨가 더 끌리는 거 하셔.
저는 첫 번째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웹3 깔기. 오케이.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웹3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 반대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더 잘 대변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부족점도 잘 알고 사람들한테 더 잘 그 설득할 수 있는 내공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 주제는 웹3를 뽀개기 예. 웹3 까기로 가겠습니다. 되게 생각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임스 씨. 네. 네. 네, 그러면 이번 주 방송은 이렇게까지 하고요. 제임스 씨는 이제 내년도 내년에 뵙겠습니다. 2022년
네,
다음 주에 2022년. 뵙도록 하고 그러면은 해피 뉴 이어 와이프분이랑 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뭐 공연 같은 거 보러 가시나요? 아니면 뭐 집에서 쉬시나요?
아, 네, 또 공연 또.
오, 공연 또 보러 가요? 뭐 보시나요? 네. 뭐 볼 예정? 네.
비밀입니다.
아, 비밀. 그 네. 옆자리에 또 다른 그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커플이 있는지 없는지 또 다음 방송에서 또 이야기. 네. 어땠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또 저희 웹 3부로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청취자분들 감사하고요. 자, 유튜브엔 3프로 TV가 있다면 팟캐스트 세상엔 웹 3프로가 있습니다. 저는 김영준이었고요.
그리고 제임스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